사가디아서 24번 메시지 두 언약과 두 종류의 자녀들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4장 19절에서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구절을 문맥에 따라 살펴볼 때 우리는 약속의 후사가 되려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약속의 후사들이요 축복을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이 후사들은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점령되고 적셔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적셔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려면 갈라디아서 전체뿐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까지를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그의 선택된 백성 안으로 역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적셔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체를 점령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인들은 그리스도에서 벗어나 율법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씨이시며 좋은 땅, 즉 우리의 누림이 되는 만유를 포함한 영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는 이 축복, 즉 생명주는 영을 완전히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으로 채워지고 적셔지며 이 영에 의해 소유되어 우리의 주권을 맡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문맥을 따라 볼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한다는 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전체를 채우고 우리 속 각 부분을 적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점령할 때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만유를 포함한 영에 의해 점령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려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나 성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자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모든 땅이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려면 율법도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속 사람의 모든 부분을 적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적시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체를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곧 그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처를 정하게 하옵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양심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게 하는 것은 그가 우리 속 각 부분에 거처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속에 거처를 정하려면 그가 우리 안에 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시게 하는 것은 만유를 포함한 영으로 하여금 우리 속사람의 각 부분을 점령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조금이라도 발붙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땅은 다 그리스도를 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완전히 점령하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단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침투에 들어오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사고와 결정과 사랑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감소되어야 하고 우리의 체험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축복에 대한 완전한 누림. 그리스도는 오늘 복음의 축복, 즉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축복인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이 축복을 완전히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약의 축복에 대한 우리의 누림도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축복을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체를 점령하고 우리의 주권을 잡으시고 그분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의 각 부분을 적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축복을 최대한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에 믿는 이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4장 8절부터 20절까지에서 그들의 사랑에 호소할 때에도 이 분명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는 이들의 사랑에 호소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을 위해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은 말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갈라디아서는 율법 아래로 되돌아감으로써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난 것을 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벗어남은 믿는 이들을 그들의 생명이자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부터 차단시킵니다. 두 아들. 우리는 4장 8절부터 20절까지에서 바울이 정감 어린 어조로 갈라디아인들의 사랑에 호소했음을 본 바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에서 바울은 그가 3장에서 사용했던 어조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는 오히려 더 강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낳느니라. 육체를 따라 난다는 것은 인간의 육적 노력에 의해 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약속에 따라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포함된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 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전자의 방법으로 태어났지만 이삭은 후자의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문맥에 따르면 율법은 육체와 함께하나 은혜는 약속과 함께합니다. 계집종에게서 난 아이는 육체를 따라 난 것이지만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이는 은혜를 따라 난 것입니다. 은혜는 약속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 난다는 것은 은혜를 따라 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여자. 22절에서 두 여자에 대해 말하면서 바울은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24절에서 언급된 두 언약 중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언약이나 이것은 신약과 관련된 은혜의 언약을 말하고 또 하나는 모세와 관련된 것으로서 신약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여자 사라는 약속의 언약을 의미하며 계집종 하가는 율법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은 율법이 주어진 장소였습니다. 24절에서 말한 종노릇이란 율법 아래서의 종노릇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가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위치는 곧 첩의 위치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올바른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가와 같은 율법은 유대교도들처럼 종노릇하게 될 자녀를 낳습니다. 은혜는 사라처럼 아들의 명분을 얻는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는 자녀들이란 바로 신약에 믿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은혜 아래 거합니다. 그들은 이 은혜 안에 서야 하며 이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25절에서 바울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사라에 의하여 대표되는 약속의 언약에 속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율법의 속박 아래 들어가게 했으므로 이곳은 하가에 의해서 대표되는 율법의 언약에 속하고 있는 시내산과 같은 곳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그의 자녀들은 바울 시대에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24절과 25절에서 바울의 말씀은 분명하고도 강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유대교도들은 그의 말에 몹시 격분했을 것입니다. 26절은 말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유대교도들의 어머니는 땅에 속한 예루살렘이지만 믿는 이들의 어머니는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은 결국 약속의 언약과 관련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는 새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율법 아래의 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의 아들들인 신약에 믿는 이들의 어머니입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모두 위로부터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27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과 은혜의 자유 아래 약속의 언약에 속한 자들이 그의 타고난 자손들, 즉 땅에 속한 예루살렘과 율법의 종노릇 아래 있는 율법의 언약에 속한 자들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나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자녀들, 즉 하늘에 속한 자녀와 땅에 속한 자녀, 영적인 자녀와 타고난 자녀를 봅니다. 유대인들은 육체를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 영에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타고난 자손들인 유대인들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으나 타고난 자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 자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별들과 같습니다. 28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들은 약속의 언약 아래 은혜를 따라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삭에 대한 이스마엘의 핍박. 29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두 언약에 의해 태어난 두 종류의 자녀들은 본성이 서로 매우 다릅니다. 율법의 언약에 의해 태어난 자녀들은 육체를 따라 낳습니다. 반면에 약속의 언약에 의해 태어난 자녀들은 영을 따라 난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참여할 권리가 없지만 그 영을 따라 난 자녀들은 완전한 권리를 갖습니다. 유대교도들은 전자에 속하는 자녀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후자에 속합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영, 즉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따라 났습니다. 이 영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그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을 가리킵니다. 나아가서 육체를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교도들 역시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한 것처럼 그 영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믿는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오늘날의 이스마엘들이 그 영을 따른 자녀들인 진짜 이삭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들. 30절과 31절에서 바울은 결론 짓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유대 교도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즉 마녀를 포함한 영을 결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계집종의 아들들입니다. 은혜의 자유 아래에 있는 신약에 믿는 이들은 성령의 약속된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유하는 여인의 아들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인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는 율법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과 함께 만유를 포함한 영을 누리는 자유함 가운데 있는 은혜의 자녀들입니다. 자유하는 여인은 은혜와 약속을 대표하는 반면 계집종 하가는 율법과 육체의 노력을 대표함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육체를 따른 자녀들을 낳고 약속과 은혜는 그 영을 따른 자녀들을 낳습니다. 4장의 결론은 3장의 그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3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4장을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3장 끝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들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4장 끝에서 우리는 우리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들, 즉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임을 봅니다. 사실상 이 두 장은 다른 각도에서 본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다섯 가지. 두 언약과 두 종류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그리스도와 그 영과 영에 따라 난 자녀들에 의해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들의 대비가 되는 것들로는 율법, 육체, 종노릇, 육체를 따라 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녀들은 종노릇 가운데 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이 메시지에서의 나의 부담은 우리 모두가 이 적극적인 다섯 가지, 즉 약속, 은혜, 그리스도, 그 영, 그 영에 따라 난 자녀들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을 계시하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하나님의 갈망을 계시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당신의 마음을 여시고 그분 마음 가운데 있는 갈망을 드러내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하여 저주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의 갈망은 모든 족속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 자신을 모든 족속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 자신 안에서 모든 족속이 축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어떤 배경하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약속이 주어졌을 때 모든 족속은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축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그는 매혹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매혹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조차 갈대아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체류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는 중요한 두 방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받는 족속들에 대한 방면과 좋은 땅에 대한 방면입니다. 한편으로 족속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좋은 땅으로 예표된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림과 측량할 수 없는 공급이 되시는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으로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인 것입니다. 이 두 방면을 포함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음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루신 것은 이러한 것보다 훨씬 높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은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은혜의 오심.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어진 지 20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은혜도 왔습니다. 은혜는 경륜을 거쳐 우리의 누림이 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이요 하나님의 갈망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을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아버지는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께서 새 제자와 함께 변화산상에 있었을 때에도 아버지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갈망이 은혜, 즉 하나님의 아들이자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인격인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은 은혜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인격에 두 가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말해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살아있는 인격이야말로 은혜이신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주는 영. 오늘날 우리는 이 은혜와 이 살아있는 인격을 지금 우리 안에 거하는 생명 주는 영으로 누립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생명 주는 영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될 수 없고 그분이 역사하여 신격의 모든 풍성을 우리 안에 넣어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분이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객관적인 인물에 불과하다면 아버지와 그 영이 각각 따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 안에 자신의 형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될 수 없고 우리 안에 살 수도 없고 우리 안에 형상이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체험이 되려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생명주는 영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영에 따라 난 자녀들. 은혜, 그리스도, 생명주는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따라 난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듣고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은혜는 생명주는 영인 그리스도임을 본 바 있습니다. 이 영이 지금 우리의 영 안에 있어서 우리를 영에 따라 난 자녀들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의 계시입니다. 영에 따라 난 자녀들인 우리는 율법, 육체, 종노릇, 육체를 따른 자녀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게는 작별을 고해야 하며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에 휘말리는 일을 거부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은혜와 그리스도와 복음의 축복인 만유를 포함한 영을 누리며 하나님의 갈망의 완성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에서 우리는 두 여자와 두 언약과 두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가와 사라, 땅에 속한 예루살렘과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율법의 언약과 은혜의 유명인 약속의 언약 등 양자 사이에서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녀와 영을 따라 난 자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두 언약과 이 두 종류의 자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이 우리에게 수정같이 맑고 투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해 있으며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자유하는 그 영에 따라 난 자녀들인 우리는 복음의 축복인 만유를 포함한 영을 누리고 있습니다.